저는 두 학교에 교목 생활을 했는데 처음 학교는 안양에 있는 중고등학교였고요. 그 다음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그는 차이가 그 차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처음에 안양에 간 학교에서 이 학교 참 좋은 학교라고 끄덕끄덕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지금 봐도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서울에 간 학교는 그 시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손꼽는 시설이래요. 학교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딱 빈틈없는. 근데 저는 안양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는 와, 참 생동감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서울에 갔을 때 딱 느낀 것이 뭐냐면 나이도 많지 않은 그 17세 들어온 학생들, 딱 정규 학교 들어온 학생들인데 누가 말은 못 하는데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와, 또 있다. 또 한 가지는 늙은 분들 같다. 이건 나한테 누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안으로 느끼는 강력한 말이 두 마디였어요. 뭔가는 안정감이 없다. 안양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학생들이 안정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생동감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는 교목님이 서울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 것보다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목님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도 하고 또 이 학교 앞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미어 터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학생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섬겼는데 그 실상을 느낀 것이 그러다고 말이요. 우리가 성서에서 엿볼 수 있는 열왕기상 14장에는 아이야란 선지자가 나오고 아비야란 여로보암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이야란 선지자는 나이로 인해서 너무 늙어서 사람을 봐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됐어요. 이는 이삭도 나이가 많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들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둘을 구별 못했으니까 눈으로. 근데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이고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임금님의 왕의 왕후인 것처럼 하지 않냐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요. 실로에 있는 그 아이에게 보냈어요. 그분 대단한 분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왕이 된다고 말할 때 정말 가당치 않는 이야기로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됐지 않아. 그분은 분명하다. 우리 아들 아비야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얘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아이야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알고 너 지금 꿈에서 왔구나. 너 당신이 임금님이 아니잖아. 근데 꿈에서 왔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 집에 딱 들어갈 그때에 그 아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죽어도 쉽게 말하면 참 묘실에 나라로 볼 때 다 존경하는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큰 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자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을 때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참 좋은 뜻을 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사울이 좋은 뜻을 품고 살 때에 낳았던 아들 요나단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다고 뭐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러분이 다 나쁜 마음만 품어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닌 줄 아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는 그러다 그 말이오. 근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 품은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셨어요. 온 백성들도 알아보았어요. 아비야가 마침내 죽었어요. 온 백성이 슬퍼했어요. 여러분, 전 이것 이야기할라 생각해요. 이때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구별 못할 만한 이런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이 늙어버린 것이겠습니까? 생생하겠습니까? 생생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던 여로보암이 지금은 어둠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둠이 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 말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안양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 그래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이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삶의 의욕을 가지고 뜻깊게 살아온 그들이기에 영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흘러가는 세상의 그 땀에 죄송합니다만은 물들고 찌들다 보니까 그만 내가 느낀 두 가지는 지금도 너무 놀라웠어요. 아, 왜 다 학생들 다 있는 것 같노, 왜. 이건 제가 가져보는 내적인 감각이죠. 그리고 왜 학생들이 넓게 보이노? 그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에 서 있는가는 참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길을 화염검으로 막으실 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조화된 우리가 된다면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요? 믿습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영생이라 해도 별로. 여러분 보고 100년 살고 120년 산다고 하면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생한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영생? 계시록 22장에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 복이 있는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요.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요. 대단히 귀중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가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토대에 못 서요. 아주 기본적이란 요한복음만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멸망이란 말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험한 길, 문제 많은 길, 어려움 많은 길인데 거기서 쓰러져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 속에서 영원히 그날까지 이어간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이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다고 땡땡 해버린 그것, 그건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4장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에는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광야에 쓰러진다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다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었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깝게 나의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 생명인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겁니다. 이걸 요한 1서 말씀으로 인용하면 life eternal, 생명인데 60년, 70년, 500년, 1000년 사는 나무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의미하고 우리는 너무 좀 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 가지 않는다. 영혼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 8장 37절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뒤집어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 가깝다. 좀 더 이어가다 보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런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믿어요? 내가 이 땅 떠나가지고 엘리사처럼 천국 가는 것은 죽음이라서는 안 돼요. 저 이사야 57장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고 잘 살던 이가 이 땅을 떠나간 것을 죽음이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요. 저는 욥이 그 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았던 시간을 욥기 42장에는 140년이라 기록에 나왔어요. 140년. 그럼 그 140년 동안에는 뭘 한 것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7명 하나님이 주셨고 딸을 셋을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말한 역점은 딸기 역점이 있어요. 뭐 아들이서 당연히 욥을 이어받겠죠. 근데 딸에게, 세 딸에게 그 욥이 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써놨어요. 이 말은 여러분 가볍게 넘으면 가볍게 넘기고요. 생각하면 생각할 것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딸이 굉장히 이뻤대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도 나보다도 더 이쁘대. 그렇게 굉장히 이쁘다 그 말이오. 이 세상에 그만큼. 그래서 욥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말할 거요. 저분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 딸이 이쁜 것에 끌려서 주었으니까 무슨 주님의 종이오. 이 주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주실라 하니까 준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근데 모세도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봤을 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했을 때에 모세도 그건 몰랐어요. 모세도 그걸 몰랐다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그래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민수기 27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주님을 알았다. 됐나요? 그러면 욥이 늙은이요 그 140년 그때 살아갈 그때에 욥은 생생한 주님 사람이요. 생생한 주님 사람이요. 우리 이건 분명하다 그 말이요. 이. 확실하다 그 말이요. 그 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깨준다. 이것도 주의 종이 아니요. 네가 이뻐서 내가 준다. 이것도 주의 종이 아니요. 주님 마음을 알고 준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이. 근데 그 오래전에 욥은 주님을 알았다. 그렇게 벌써 영원한 길을 걷는 욥이다.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갈렙이 저 더빌, 그 딴 말로 하면 기랏세빌이란 곳인데 저 더빌을 공격해서 딱 뺏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온니엘이 그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그 성을 빼앗았어요. 이제 악사가 시집갈 때가 됐어요. 따라가야 돼요. 그때 악사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남편 대신 온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한테 밭을 좀 구합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니까 나귀 타고 가다가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야? 뭘 줄까? 이렇게 그 갈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갈렙의 딸 악사가 한 말에 보면 아빠 내가 가라 하기 때문에 내가 남방으로 가요. 남방으로 가는데 생물을 주셔야죠 했어요. 그 남편 대신 온예에게 약을 뜨는 생물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서에는 밭이라 써놨어요. 근데 이야기하기로는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는 샘물을 주라고 했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 갈렙이 준 것도 뭐냐면 샘물을 줬다 그 말이요. 웃셈하고 아랫셈. 그러면 악사가 사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걸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영어로 말하면 astute, 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astute라는 낱말을 써요. 성서학자들은 이건 악사가 기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 땅을 주세요. 그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물 하나 주세요. 이 정도예요. 우물 하나 달라고. 근데 갈렙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준다는 것은 악사가 뭐 붕어나요 미꾸라지나요 물만 마시게 그거는 우쌤 가고 아랫쌤만 줘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쌤에 기초한 그 모든 옆에 있는 땅들, 아랫쌤에 기초한 모든 땅들 준다 그 말이요. 그걸 악사가 알아들었다 그 말이요. 악사가 이야기할 때는 아빠가 알아듣고, 이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악사가 알아들었다 그 말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진짜 말로 해도, 우리나라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막해서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다 그 말이요. 괜찮나요? 영어로 말하면 astute 그런 낱말인데 아주 기민하게 한 거요. 알아듣는 거요. 이 다윗하고 그 우리가는 요나단이 할 때 그렇잖아요.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화살이 네 뒤에 있다. 사실은 그 화살 가리킨 말이 아니죠. 지금 네 앞에 위험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 나는 잘이죠. 이 그래요. 빛이 없으면 그 요아스 왕 보고 그 화살을 쥐고 내리치라고 하면 대충해서 세 번만 내리친 거요. 그러면 그 엘리사가 그 누워있던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나보고 한 번 치락했나, 두 번 치락했나, 내가 세 번 치면 많이 친 거지. 아니, 그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안다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하구나. 캄캄하다. 알아차려야지. 성서 말씀도 우리에게 비춰주면 알아차려야지. 해가 뭐 어떠고 바람이 어떠고 보면 날씨만 알아차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의 밝음 속에 있으면 알아차린다. 그건 누가 보면 12장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강점은 속이 영원한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자. 지금 강한 말이 속이 영원한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감옥에 한 달 두 달이 아니오 해수를 넘기가면서 있었어요. 근데 딱 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왔을 때 그 사도 말씀이 한 말이 뭐예요? 왕이여, 나는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진 것 위에는 왕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저런 복음적인 얘기가 아니고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생하단 말이요. 어설프단 말이요. 이런 사람이어야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가 연대로 말하면 AD 59년경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그가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점은 참 짧은 말임에도 참 의미가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그 풍랑을 지나고 그리고 험한 길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그 3일 후면 오늘 도착했다면 내일 모레요. 3일 후에 사도행전 28장은 사흘 후에 써놨어요. 셋집을 벌써 얻었어요. 예? 셋집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부르는 거요.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선 그 집에서 벌써 천국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쳐있고 피곤하고 늙어 있는 사람, 그리는 못해요. 생생하다는 말이에요. 사흘 후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와서 사흘 후에 저는 이건 젊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땅 떠나간 게가 AD 66년에 67년이요. 디도서는 AD 65년경에 기록된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영혼이 늙어 있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썼어요. 그거 읽어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혀 늙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째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딴 말 하지 마세요. 생생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 생생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가고 있다. 그 은혜 속에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생생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가는 걸 했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그 나 육신도 그게 맞추어가는 나 육신도 그런 거요. 낡아지고 쇠하여가고 없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새 언약은 어때요? 이건 영원한 거요. 오늘이 생생한 거요. 여러분 새 언약은 영원한 거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 언약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건 생생한 겁니다. 이건 낡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는 히브리서 13장에 오늘이 생생한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 보니 오늘 생생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목이 열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어제는 살아있는 거요. 오늘 우리 이기용 목사님께서 그 에이비 심슨 목사님이 쓴 가사요. 저기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는 그 찬송가 가사는 에이비 심슨 목사님이 쓴 거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알아봅시다. 새 언약은 오늘의 언약입니다. 되지도 않는 어정쩡한 것 아닙니다.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영혼이 보이는 거요. 그리고 새 언약 속에 살아온 어제는 살아있는 거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영혼도 눈에 보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늙어져가는 건 뭐예요? 세상을 많이 접하면 그래요. 세상은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을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보면 다를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가 방글라데시지만 그쪽 사람들 만나면 그래 늙은 기분들이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늙었어요. 늙었어요. 젊은이도 늙었고 늙은이도 늙었고 다 늙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삽시다. 복음 속에 있다면 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주님과 나의 이 새로운 관계 속에 산다면 생생해야 됩니다. 생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입니까? 왔다 갔다 할 주님입니까? 영원한 내 주님입니까? 그 영원하신 내 주님께 내가 속한 마음이고 그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정말 온전된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늙어질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말입니다. 막 육체사 새하여지겠지. 그래도 영혼만은 늘 생생할 것 같아요.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가 나 싸울 수 있어요. 나 행보에 문제없어요. 얼마나 생생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영원한 새 언약,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세상은 그래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먹을 것 있고 뭐 입을 것 있고 하지만도 절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영혼들이 빨리 늙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조용히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순진함이 있어요? 중학생이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전에는 그 조그만 누나를 가르쳐 말할 때 박군 누나라고 했어요. 예? 순진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박군 누나는 무슨 박군 누나?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호박을 좋아하니까 호박꽃을 할 수는 없고. 여하튼간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생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지금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에게 한 말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그건 단추님께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야, 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주님께 나가서 새롭게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고 있는 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내가 은혜 속에서 주님 은혜 속에 강하지 못한데 어찌 좋은 군사가 되겠나요? 절대 못 돼요. 은혜 속에 강하면 주님을 위한 좋은 군사 되기는 쉬워요.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 말씀에 그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는 경건하게 산대요. 여러분 내 영혼이 경건하면 늙어지지 않아요. 부피하지 않고 또 영혼이 참신해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속에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모든 성서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감이 꽉 차 있어요.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해요? 디모데야, 난 이 짤막한 말은요 눈물을 겹도록 고마운 말 같아요.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이거 허리띠 풀어놓는 얘기입니까? 깍졸라면 얘기입니까? 너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그리고 고난 받아라. 고난 피하려 하지 마라. 고난 주님께 속한 사람이면 각오해라. 고난 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도인의 일을 해라. 이건 전도는 계칙입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 참 그런 일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네 전도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네 가지. 생각해 보면 수월한 일들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싱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근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대충대충 그죠? 잘하고 살고 있나요? 정말 고구마 삶을 때도 감자 삶을 때도 근신하나요? 나중에 막 그거 베낀다고 애먹지 말고 근신 좀 해요. 내보고 하는 말이요. 그렇게 자 근신하는 것. 모든 일에 근신해라. 저는 식구님들께서 뭐 칼이 필요해서 부엌칼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들고 오는 거 보면 아찔해요. 왜 앞에서 있던 게 뒤에 돌아서 무지 될까? 근신한다면 밑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근신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어요.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그 근신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잡혀있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각오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영혼이 늙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인의 일을 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무는 내가 다 한다.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이곳에 한 말씀 다음에 사도 말씀 무슨 말씀 하세요? 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날 위해서 의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는 그 다음에 참으로 기대감 넘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길 걷는 여러분이 늙은이처럼 살지 말자고요.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 영원한 길 걸어가는 이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권합니다. 벌써 늙어버리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지요. 예? 아주 이 수혈증에 오늘 앉아오신 분 가운데서 100세가 넘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주님 모시고 생생하게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착실하게 가는 오늘 길 되기를 권합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오늘도 살아있는 길을 걷자. 그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전 시편에서 다윗의 삶을 조금만 더듬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잠깐 조금만 더듬어 본다는데 시편 다윗의 시편 13개를 더듬을 거예요. 13개를. 근데 13개 더듬어도 5분 내지 7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와 저 언제 끝날 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치는 집을 짓는 것이 바람 붙는 날 집 짓는다 하지 않아요. 그 바람이 미풍 불 때가 아닐 줄 알아요. 바람이 세게 불 때 집 짓는 줄 알아요. 왜냐면 그래놔야 그 집이 언제나 든든하다 그 말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편 62편에 다윗이 굉장히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다. 자기는 약한데 환경은 일제히 바뀌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과 다윗의 관계를 세워주고자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때의 관계입니까? 그걸 언제나 너와 나의 관계로 삼으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만 피하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제가 확신하기는 그걸 할 때만 하고 피하여 간다면 그만 그런 환경 올 때 하나님이 막아서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과 나의 삶을 만들어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나의 삶을 가져야 돼요. 그 시편 62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주님 사이에 다윗이 주님을 반석 삼고 산성 삼고 구원 삼고 영광과 소망 삼고 이런 관계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우고자 하는 거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평온한 날이 돼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내 영광이고 내 소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꼼짝 못하고 평안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니고는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런 여건 속에서 세워준 것은 언제나 주님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요. 이거 안다면 신앙은 굉장히 돈독한 것이 될 수 있죠. 시편 63편은 지금 다윗이 영혼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라고 가물음에 마름같이 타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은 다윗의 영혼 속에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할 때 물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는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정말 목 타오르는 가슴이 타오르는 정말 안타까운 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세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내 인격 속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요. 그 어려움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나니까 은혜가 온다는 거요. 그래서 주 날개 속에서 철거히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한 말이 있다면 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다는 거요. 여러분 늘 성전 돼요 안 돼요? 그때 문제가 아니죠. 이런 성전은 늘 성전이 되는 거요. 형성되는 거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형성이 안 돼요. 이런 것 가운데서 참된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64편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여러분 시편 64편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될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자비를 구해요. 저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나중에 항상 기도하는 인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좋아요? 평화로워도 안정감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영혼이 된다 그 말이요. 그걸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아니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그 좋은 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형성된 사람은 나중에 여건이 괜찮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늘 되어 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영혼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시편 65편도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요. 세상에 내 영혼이 딛고 설 곳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글쎄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못 찾고 방주로 돌아오듯이 시편 65편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복이 있나이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자리 잡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는 은혜의 설로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일양마다 물대어주신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1년 내내 끊임없다. 그래서 마침내 초장에는 양떼가 입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는 흉흉하고 훤하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발붙일 걸 못해서 주님 주님하고 바라봤던 그 영혼이 나중에는 세상이 평안해도 세상이 좋아도 마음이 느슨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영혼이 된다 그 말이요.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요. 되겠나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요. 아니 1년 내내 바람 불고 1년 내내 어두운 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나는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많아진다. 결실은 좋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에 볼 수 있다. 아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번 주는 아니죠. 그 어디 선교팀에서 제가 볼 때 귀한 선교팀 같아요. 근데 다 구성원들이 다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분들 같아요. 한 120명이 그 8월 말쯤에서 집회를 가질 텐데 한 3일간 할 텐데 그 좀 주강사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소식이 왔어요. 그 제가 한 일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조용히 여쭈다 보니까 일주간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인 게 알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해드렸어요. 제가요 추방사는 못 하겠고요. 한 번에 가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 맡아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알다 보면 은혜 속에 있다 보면 그거 힘들어 보이지 않죠. 내가 섬길 분량도 알죠. 괜히 욕심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주강사 위한 그 숙소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가서 섬기고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역사할 분은 주님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은혜 속에 늘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맡아본다는 것도 순서를 맡아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아마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어쩌겠어요? 한 달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섬기기가 어렵지 않다. 가뿐하게 섬겨볼 수 있다. 그래요? 시편 66편, 67편은 빼놓겠어요. 왜 빼놓는가? 그건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지금 62편, 63편, 64편, 65편은 다윗의 시예요. 오늘 저는 다윗의 시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생각해요. 다음 68편과 69편을 짤막하게 이야기해요. 68편은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너무 어려워요. 내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막연한 감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짐을 오늘도 져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 오늘이란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시편 68편이 그런 거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근데 그런 날이 어렵지 않고 문제가 평탄하고 그래 보여도 여러분이 주님께 꽉 매달리면, 매달리면 그런 날도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는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은 극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주님께 매어 있을 때는 그는 주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제사장의 아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을 때는 오래 같이 머물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올 때도 같이 머물자.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그릴라 저 형제들이 블레셋 군대에 짓밟힌다 할 때는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주님과 이런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구원의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서 도우자, 싸우자.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말이요. 넉넉함이 된다고 말이요. 근데 왕위에 있더라도 주님께 손 안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안 될 때는 나무 집도 허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산다고 사무엘하서 24장은 말한다고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그 소리에 매여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런 여건이 오거들랑 그 여건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매어 살자. 여러분, 이거 형성되라 그런 겁니다. 시편 69편은 물이 내 목까지 왔대요. 이 물이 좋은 물이요, 헤엄칠 물이요, 참 자유롭고 좋은 물이요, 아니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물이란 말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까지 왔대요. 근데 다윗이 한 말은, 내가 어렵다고 고함지르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때에 기도할 겁니다. 그는 주님과 나 사이가 참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살면 기도는 늘 된다 그 말이요. 기도는 늘 응답이 있다 그 말이요.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깨어있는 주님과 나의 삶이 깨어있는, 오늘 우리 그 이경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강점을 두던데 잘 들었나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괜찮아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어젯밤에도 좀 일찍 좀 쉬고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좀 지내고 싶어서 자동차로 갔더만은, 그래도 어떤 히터에서 틀어놓고 지냈더만은, 그 앉아서는 눕지는 않았는데 앉아서 주님, 주님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고개가 뒤에 잘 기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올 때 보니까 밤 1시가 됐더라고. 그렇게 나갈 때 10시쯤 됐어요. 그렇게 한 3시간을 거기서 보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좋죠. 난 평상시에 뭐 제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야 될 문제 없어요. 그런 뭐 고민한 문제 없다고요. 그도 주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존전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는 둥 마는 둥 해도 영혼이 좋아요. 그래요! 영혼이 좋다, 그 말이요. 우리 예수님에 가깝다, 그 말이요. 위에 올라와서 성경을 펼치면, 와, 주님, 이 몰랐던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참 감격스럽다, 그 말이요. 그런 마음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절개하시는 그런 사귐 속에 늘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는 쉽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62, 63, 64, 65, 68, 69 6편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66편, 67편을 뺐는데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의 시만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시키기 위한 건데, 그러면 자유로워지면 나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다윗도 그걸 놓았을 때는 행편없다고 말이요. 그걸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에 나오는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이거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환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라 보니까 보좌가 가까웠지만 난 이건 가져버려야 돼요. 보좌 앞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사랑스럽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섬길 마음을 품었는데, 그 계시록 7장 말씀은 밤낮 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대. 그게 늘 그렇게 돼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난 이것이 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 영혼이 늘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도 보람이 있어요. 보좌 앞에 살고 성전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 속에 산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아멘. 제가 시편을 13군데를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용한 것은 6군데입니다. 7군데는 시편 22편, 23편, 24편, 25편, 26편, 27편, 28편까지 인도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죠. 빨리빨리. 자, 시편 22편은 제가 지금 시편에서 하는 말은, 오늘 시편에서 하는 말은 62편이나 아마 다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그러한 자로 따라합시다. 언제나 그러한 자로. 언제나 그러한 자로.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자가 돼보자, 그 말이오. 언제나 그런 자로. 한때만 지나가지 말고 언제나 그런 자.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리쿵저리쿵 몸부림쳐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쉬지 않아도 응답이 안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의 영토에 서갖고 부르짖는 그걸 응답을 한 게 아니고, 나라 이건 부활의 영토에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영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토, 그건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발견했거니와, 이 부활의 영토에 서는 이것은 늘 마음에 언제나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영토, 이 너무 귀중한 거요. 그 유익이, 그 축복이 너무너무 커요. 부활의 영토.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봐도 교회는 예수께서 산에 오랬으며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앉으시니까 제자도 그 앞에 앉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치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 합행케 하는 자, 그 다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여덟가지 말이 흘러나오는데, 주림은 천국 가버리셨고 나는 이 땅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가도 이런 것이 내 영혼 속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림이 오르신 부활의 영토에 내가 서면 이건 늘 가질 수 있는 거요. 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다 보면 내 마음 욕심 없고요. 주님의 가난한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이웃을 위해 애통해 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이요. 성도는, 교회는 부활의 영토에 서야 돼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이런 곳에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성도 같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이 늘 기쁘지, 욕심이 도달한다면 그거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은 가장 욕심이 내가 원치 않는데 도달할 때 괴로움을 겪는 거요. 아,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들썩거린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 부활이 영토에 설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는 내 영혼이 그 가난한 심령이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 주는 마음이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온유한 마음이 된다. 그 하나님이 다 복을 주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부활이 영토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 부활의 영토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예와 아뇨가 뚜렷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 속한 자는 판단해서 아니면 안 할 수 있고요. 판단해서 이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예요. 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 이건 진정한 주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가 되다 보니 주님 마음을 더듬다 보니 아 주님 옳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아니용서 안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예와 아니예요. 영광이죠. 이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뭘 그러고 있어요? 주님께 속해서 아니면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요. 억지로 우리 오자는 사람은 심리 생각 안 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라면 속옷은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온전함을 가져볼 때는 억지로 우리 생각한 사람에게 난 심리도 갈 마음이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요. 겉옷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줄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영토에 선다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겁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은밀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은밀 자체가 축복이고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요. 거기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이 되고 의지할 분이 되고 내가 모시는 분이 된다 그 말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 영토가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 용태 딱 쓰니까 보면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내 마음이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뛰어넘습니다만 시편 23편은 이 영토에 섰을 때에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둘도 없는 내 주님이다. 내 목자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많은도 시편 23편이 축복이 안 되는 것은 부활의 영토에 안 서기 때문에 보좌의 주님이 내 주님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부활의 영토에 서면 보좌의 주님은 내 목자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천국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현실이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의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원수가 나를 둘러 에어싸움,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이다 그 말이오. 내가 부활의 영토에 서서 보좌의 주님을 둘도 없는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바라볼 때 오늘 내 현실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이 넉넉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늘 그런 겁니다. 시편 22편이 늘 써야 될 곳이고요. 시편 23편이 늘 바라볼 보좌의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계시록 7장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했는데 시편 23편은 바로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목자라고요. 맞아요? 시편 24편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현실 속에서 내 왕이에요. 언제나 내 왕이에요. 시편 25편은 오늘 내가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 보좌의 주님의 끊임없는 긍휼 속에서 산다. 우리는 호세아 말씀 가운데 두 마디면 끝나요. 내 백성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거다. 이 두 마디만 있으면 우리는 해결이에요. 시편 22편도 내가 주께 속한 영토에 섰고 23편 23편은 주님이 내 목자요 주님이 내 왕이다. 그 25편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시편 26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요동함이 없이 보좌의 주님을 내가 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늘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다음 시편 27편은 내가 주 날개 속에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늘 그런 거예요. 시편 28편은 내가 주님의 구원과 내가 주님의 축복하심과 내가 주님의 나의 목자 됐음과 주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서가는 거요. 너무 빨리 했나? 너무 빨리 했나? 아쉬운 사람은 집에 가서 펼쳐보요. 펼쳐보면 다 뭐 우리 국민학교 때 친구처럼 대답이 뭐냐니까 쫙 손을 들었고 교과서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달려간다. 지금 시간을 바둑을 둘 때 앞에서 천천히 바둑을 줄 모르지만 해놓고 뒤에는 이제 시간이 막 쫓기듯이 빨리 하려고 한다. 다음 세 번째,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우리는 좀 그 생각이 너무 어설픈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거 베들레헴에 나죠. 마태복음 2장에서 다 알아차려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가? 베들레헴에 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가리킨 말 틀림없는 예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 알아야 돼요. 왜 베들레헴이요? 하고 많은 유대 땅 중에서 왜 베들레헴이요? 그 다윗을 상징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걸출하고 다윗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편이나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다윗을 보면 뭘 배워야 되냐면 다윗이 주님을 주님답게 영접하면 대단해요. 다윗이 주님을 주님답게 영접하지 않으면 형편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강함, 다윗의 아름다움, 그건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이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땐 다윗은 허우적대고 살아요. 도리 없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떠나치고 난 이후에 두 살짜리 이 아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두 살짜리 이 아가 다 죽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신앙으로 볼 때 다윗을 생각한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라도 다윗에게 가까이 해주셨던 그 주님을 나도 그처럼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이해하겠나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 모습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요. 다윗이 주님을 영접했듯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제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막 방황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의 영토에 주님에 속한다 할 때는 이제 됐다. 그 다윗이요. 또 방황을 못 잡아서 어려워하다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받아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줄란다. 그걸 내 목자로 영접한다. 그러면 인생은 해결된 거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그분이 내 왕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어렵게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얼굴로 살아주실 나의 왕이다. 그걸 알 때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요. 영접하는 데 있다 그 말이요. 오늘 다윗 그 사람 그걸 볼 것 없이 영접한 거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맞았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대하는가? 말 구육관에 이 집도 안 다녀봤겠어요. 저 집도 안 다녀봤겠어요. 다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영접 안 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구육관에 그건 영접한 것도 아니죠. 주님은 주님답게 영접해야죠.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초라했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와 이분 보통 분 아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서 내 집이 가난한 집안이라도 아니 좋아요 추운 날씨에 불로 못 대는 방이라도 안방만 내줬더라면 그 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나 하나가 되자 그 말이요. 다윗은 그 어려운 길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줬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주는 다윗이었다. 난 그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보좌의 주님도 알아주는 우리가 되자. 그런 한 사람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수넴 여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수넴 여인 혼자 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피로없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귀하게 보세요, 안 보세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특별한 사람이요, 평범한 분이요. 근데 주님을 모시는 그 자세가 온전했다, 그 말이요.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주님을 영접하자. 평범해도 그건 따라갈 수 있잖아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돼요. 돼요. 선교사에서 하나의 큰 두 맥락을 본다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인도에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일 거예요. 영국의 구두 수순공 선교사는 맞으겠지. 윌리엄 캐리. 근데 이 선교사역 가운데서 이 근대사에서 뗄 수 없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요. 근데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는 좀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이 윌리엄 캐리를 쫓아가려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도로 온통 각가지를 추구한 거예요. 인도에서 많은 일도 하기도 했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 특징이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예요. 여기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밀어붙인 분이 윌리엄 캐리일 것 같으면 나는 못한다 하고 주님께 속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간 것이 허드슨 테일러요. 나이가 많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쫓아가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해봐요. 밤새도록 기도해보라고. 우리가 쫓아갈 것은 허드슨 테일러요. 미국에서 맨 처음 출발한 선교사가 어돌 이름 저드슨이에요. 버마로 갔어요. 지금 미얀마에는 어떤 교단보다도 침례교가 제일 커요. 그 왜 그런가? 어돌 이름 저드슨이 침례교에서 간 사람이야. 근데 어돌 이름 저드슨이 시도하다, 이 방법 쓰고 시도하다가 마침내 두 손 들고 저 창글 속에 들어가서 자기 무덤 파고 이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 필요 없다. 다 늦고 이제는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서 선교사역이 됐다고 합니다. 전 어도림 저드슨 전기는 신학교 그 있을 때 그 책을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6개월인가요? 그 땅을 파놓고, 무덤, 자기 무덤을 파놓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 박사기가 뭐고, 이거. 이래서. 십자가 건너편에는 주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 보잘 것 없는 한 가지를 위한 참포도나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못하지. 가지가 참 많다. 그거 아니요. 나 한 보잘것 없는 가지의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주님과 나의 관계 위에 나의 하나님이요. 그것 여러분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점은 마음으로부터 귀중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왕위에 앉아갖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어. 어느 날 다윗이 쳐들어온다면 나 정말 얼음닿을 것 같아.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어? 혼자란 뜻이에요. 근데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가 주님께 고백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하나됨 속을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사울은 백성들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은 그거요. 세상은 나 외롭다, 나 괴롭다, 나 어렵다 할 때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 해요? 우리는 외롭고 목마르고 어려울 때 주님 안에서 찾으려는 거요. 그때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외하면이야 이 모양이요. 집에 가긴 다 들렸다. 다시 새롭게 시작.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살짝 붙어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한 참 포도나무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의 농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다 보면 열매요 많을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늘 발부둥 치는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 하늘 그대로 있고란 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떨쳐버리고 나를 거절해버리고 주님께 속해 살다 보면 요한복음 12장도 많은 열매요. 아멘. 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매달려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할까? 뭐 다 우리가 죄수는 가지 아이가 그렇게 주님 한 포도나무에 얼마나 많이 매달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오. 나 하나를 위한 참 포도나무. 나 하나를 위한 농부이신 하나님. 자, 제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레미야 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찾고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판단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인 땀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요. 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8장과 39장에는 구슬 에벤벨릭이 있어요. 그때 구슬 에벤벨릭이 많은 사람과 함께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갔나요? 혼자가 나갔나요? 혼자요. 그 시내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혼자가 건진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주님을 믿어줌으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설프게 때거리가 필요한 거 아니요. 됐나요? 예레미야 45장에는 바룩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바룩은 굉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받아 쓰는 거예요. 가서 읽어주라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45장에서 하나님이 바룩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환난에 고난을 당한다. 슬프다. 그리고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좀 큰 일을 좀 해볼란다. 두 가지 말이에요. 그 바둑의 말이에요. 오늘 내 사는 환경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내 하는 일이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바둑은 어째요? 그 바둑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요?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 보시면 소중한 거요. 오늘 우리는 다 바룩보다 더 귀한 분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한 분을 향해서 이런 철저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되겠소 안 되겠소? 돼요? 난 더 이야기 안 해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속한 이 바른 길에 서면 굉장히 소중하다고. 바른 길에 서기만 서면 굉장히 소중하다고. 다윗의 네 번째.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빨리 해주고 그러면 천천히 하면 한 시간, 두 시간도 좋아요. 할 만한 이야기요.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이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그 아팠던 병고침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저희 서기관들과 다를 만큼 은혜가 되고 기쁨도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갈 때는 보리떡이고 또 생선 쪼고기라도 다 먹여서 배부르게 해서 남을 만큼 먹여서 보내준다 그 말이요. 그것만 되지 않겠어요? 이?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내일하고 그냥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아프면 또 주님께 오고. 이? 근데 제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사람을 잠깐만 인용해 보려고 생각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선 인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더라 써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제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요. 그냥 네 번째 어저께 묻히는 게 아니요. 제일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얼마며 예수님이 보리떡하고 또 생선하고 먹인 것은 한 번만 아니지 않아요. 그걸 먹은 사람은 또 얼마예요. 그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얼마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괜찮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네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딱 다가서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 이모, 그 다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건 옆에서 구경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이?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이죠. 이?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델비에 가서 예수를 달라 해서 시체를 받아가지고 갈 때는 따라간 거요.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 지낼 때는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리아 그러지요. 눈물은 어떻게 해서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단 말이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같이 자고 같이 일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떠난 마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늘 모신 마음으로 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씨, 당신이 주님을 대하는 것은 좀 지나치요. 맞아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배 타고 갈 때 같이 배 타고 갔던 흔적 난 못 봤어요. 근데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이요. 이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요? 뭔 얘기요? 저는 지나치다면 지나치다 할 사람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리고는 무덤가에서 안식을 지나고 나서도 왔다 간 요한과 베드로 왔다 갔지만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지나친 거 아니요? 지나친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형제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다는 것도 안다는 말이에요. 난 주님을 지나치게 알아간 사람은 형제도 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다니까 모를 리 있나요? 사도행전 1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틀림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 못 봐요. 어떤 분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생각했는데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안 보여도 막달라 마리아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지나칠 정도예요. 그래요? 아마 남극으로 간 그 연구팀이 가서 개도 함께 같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 개들이 남극에 가서 참 지혜롭게 그들에게 성경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급히 들어올 때가 되다 보니까 개들을 놔두고 오게 된 거예요. 그 개들을 떠나온 그 중에서 한 분은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많이 속을 태운 것 같아요. 아까 뭐 이 기용 목사님도 뭐 바둑이가 뭐 어떻고 샀던데.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개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은 개, 너는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개들이 주인이 떠나가버린 가운데서 주인은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을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편이었고 물론 미국이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개들은 거기서 175일인가 짧지 않는 날을 그들이 정말 얼음을 견뎌가면서 삶을 꾸려갔던 거예요.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운 여건과 그런 가운데서도 내 주님을 향해 버텨주는 마음이 저보다 멋있어 쓰겠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물론 그 내용은 실제 내용 속에는 나중에 살아있던 것은 개 두 마리밖에 없었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주님을 향해 가져보는 참된 마음이 있다면 난 낙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버텨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릴 리가 있나 이 마음으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포기한단 말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을 지독하게 생각했을 거요. 지나쳐요. 그 주님이 자기 주님이라고 주님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안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지나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 이름만 보면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맹송맹송 살면 그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거 아니라고요. 저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여건 속에도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잊을 리가 없다. 이사야 17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 속에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함을 말씀하십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보좌의 주님은 그 손바닥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납니다. 나. 나라고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볼 때 온 상처 두성이고 다 그렇게 더러웠던 나만이 어린아이같이 살이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괜찮게 고치려고 하면 그건 뭐 금방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나의, 그건 나라고요. 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나치다 할 만큼 주님을 믿읍시다. 지나치다 할 만큼 주님을 앙망합시다. 지나치다 할 거요. 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과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다 보면 그런 주님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는 절대 안 지쳐요. 왜 그리스도인이 뭐 사역한다고 지치고 뭘 한다고 지치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과 1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 나 지금 바빠서 그 이야기도 못해요. 그런 자세 같으면 안 지쳐요. 그래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지쳐요? 저 베드로서 1장에는 베드로가 끝까지 어떻게 갔을까? 난 행복한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된데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예수를 알기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믿음은 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누구요? 나에게는 예수님이요. 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지 않아요. 덕이 늘 있어야 돼요. 그 덕이 누구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지식이 늘 새롭게 있어야 돼요. 그 나에게 그 지식은 그리스도요.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내 삶에 절제할 수 있는 은혜는 있어야 돼요. 그 절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내예요. 경건 주님이요. 형제 우애 주님이요. 사랑 주님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지 않는다면 실족해요. 그건 실족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님을 아는 가운데서 실족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까운데 우리가 왜 지쳐요? 우리가 왜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말로 좀 급히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내용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내용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먼 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 아니면 너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있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지금 실제적인 은혜의 은혜 아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옥중에서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처럼 잘라코면요, 당신 지나치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 대충대충 하려고 해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엘리야, 그렇게 착실히 살아야 동행이 되지요.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주님 등한히 여기고 그 감상적인 것이 잡혀있을 때는 엘리야도 쓰러져 버려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서 13장까지 그의 걸음에는 주님과 동이 너무너무 뚜루대요. 그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